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직장 여성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가장 싫은 남자는 쉴 새 없이 떠버리는 말 많은 남자였다고 합니다. 자, 뒤집어 말해서 좋은 남자란 입을 꽉 담은 과묵한 남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날 이후 10년도 훨씬 넘게 입을 꽉 담으셨던 분이 계시지요. 한때 대통령까지 하셨던 그분이 이번에도 검찰의 서면 질의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자, 그가 입을 열어야 할 당위성은 수십 가지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침 튀기면서 말 많이 하는 남자 짜증스럽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입을 꽉 담은 과묵한 남자 역시 말 많은 남자만큼 짜증스럽습니다. 타이틀의 안인경 씨, 상은 씨와 잘 들으셨으니까 또 이태여의 경 씨, 그리고 이영수 씨 신청해 주셨죠. 영화 The Color of the Night 중에서 The Color of the Night, 로렌 크리스티의 음성이었습니다. 자, 이영수 씨는 이 Color of the Night에 대해서 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식으로 말 많은 건 전 좋습니다. 여러분도 이영수 씨처럼 이렇게 영화에 대한 평을 아주 꼼꼼하게 저희 FM 영화음악 청취자를 위해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좋은 내용을 방송도 해드릴게요. 자, 언제나 재미있는 글 잘 읽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 곡 띄워드릴게요. 함영의 맹계선 씨, 하이틀의 이승배 씨, 서병수 씨, 전북부안의 최원영 씨, 그리고 중대 부여고 2학년 3반 친구들과 은영이와 듣고 싶다고 하신 이은선 학생께 띄워드립니다. 시네마 천국의 러브테마, 헨리 맨슨의 악단입니다.
100년 전의 역사가 지금 이 땅에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정하연 대하소설 황토마루, 한민족, 우리의 생존을 숨가쁜 감동으로 재조명한 황토마루. 황토마루는 극복해야 할 당신의 운명입니다. 좋은 소설 황토마루.
내 여자를 건드리지 마라.
남자의 눈물이 마르면 복수가 시작된다. 가차 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하라.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서서출판 고려원.
사랑, 그것은 쾌락의 손짓, 배신, 악마의 옷자락. 브루스 윌리스와 제인 마취, 그리고 로런 크리스티의 젖은 목소리 Color of Night 음악으로 느끼십시오. Color of Night
Holy Grail.
안녕하세요, 장동건입니다. 제가 가장 즐겨 먹는 과자가 뭔지 아세요? 바로 카라멜콩과 땅콩이죠. 옥수수 순액에 생크림이 사르르, 고소한 땅콩까지. 카라멜콩과 땅콩이 전 참 좋아요.
크라운 카라멜콩과 땅콩.
땅콩을 꼭 확인하세요.
나만의 매끄러운 가슴성.
비너스 슬링컵 브로.
얇으니까, 이음선이 없으니까 가슴선이 매끄럽게 살아난다.
비너스 슬링컵 브로.
사랑의 비너스.
내 여자를 건드리지 마.
남자의 눈물이 마르면 복수가 시작된다. 가차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서서출판 고려원.
여보세요. 그냥 걸어. 비 많이 맞았지?
나 휘재야. 맛있는 삼양라면 네가 끓여주면 사랑 스프가 더 들어가니까 더욱 맛있어. 이야, 정말 맛있다.
맛있는 삼양라면이야.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 회복 기미 두근깨 비타민C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조정래 대하소설 아리랑. 왜 대학가의 화제인가?
슬픈 아리랑이 아니라면서?
진취적인 민족의 기상이 담긴 아리랑이야.
읽을수록 신명나는 책?
읽을수록 자랑스러운 책.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 대하소설 아리랑. 도서출판 해냄.
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출판사 맞지?
야, 4번 답 좀 보여줘.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 안 읽었니?
으이그지.
여자친구, 설거지, 여드름, 용돈, 유머, 하품. 어때?
멋쟁이 아버지의 충고.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
딸에게 주는 엄마의 충고. 프랑스 향수보다 마음의 향기가 오래간다.
도서출판 비전.
극해받은 젊음의 좌절과 고통. 극한과 도전이 돌출한다. 과학원 아이들. 사랑을 반납하고 청춘을 저장잡힌 천재들의 광기어린 도전장. 한국판 공무벌레들의 이야기. 과학원 아이들. 도서출판 김영서.
아직 안 들어왔네.
좀 늦을지 몰라요. 자, 지금 그 자리에서 직진 3보, 다시 좌회전 2보. 무릎을 구부리면 당신 좋아하는 사과빵. 그리고 커피. 프리만 넣는 거 잊지 말고요.
아내는 여자보다 아름답다. 커피엔 언제나 프리마.
닮았지만 다릅니다. 스타일이 중요합니다. 쓰임새 많은 5도어 유럽형 유로 액센트. 스포츠 감각의 3도어 미국형 프로 액센트. 세단형 4도어 액센트까지. 스타일 따라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액센트.
又再次翻起心底一丝失控的感觉，想起得你的声音，随时明白我。你若冷雨下管风声，是你么？曾话爱我爱多一生，未算多。 振翅碰着了风波，感激得你不放低我，更维护我，陌路同途，但仍唱我的歌。街中飛行，流連在冷宮裏，願我清醒便可，又再次翻起心底一絲失控的感覺，想起得你的聲音，最是明白我。微弱冷雨敲響風聲，是你摸過，曾話愛我愛多一生，未算多。雨或晴，靠着我；暗或明，接受我。真是碰着了風波。
대구에서 이순희 씨, 서초구 방배일동에서 오미애 씨, 전북 남원 도롱동에서 조은실 씨, 그리고 경기도 성남에서 라은영 씨, 서울 신원동에서 윤희 양 말고도 많은 분이 이분의 생일을 축하해 오셨네요. 덕화 오빠라고요. 그런데 이덕화가 아니라 유덕화 오빠의 생일이라면서 그의 노래를 신청해 주셔서 띄워드렸습니다. 영화음악은 아니었고요. 어쩐지 귀에 많이 있다 싶으셨죠? 박정훈 씨의 오늘 같은 밤이면을 유덕화가 광동어로 불렀습니다. 렌창 워데크 여전히 나는 나의 노래를 부른다라는 뜻이었는데요. 글쎄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유덕화는 연기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신월동의 윤희 씨, 마음은 홍콩에 있는데 몸은 한국에 있어서 늘 슬프다고 하셨는데요. 열심히 중국어 공부를 하신다면 몸도 언젠가는 홍콩에 가시겠죠? 네, 윤희 씨 열심히 하십시오. 다음 곡은요, 최근 곡 띄워드릴게요. 요즘에 빌보드 차트에 급상승하고 있는 곡인데요. 라이오넬 리치와 다이애나 로스가 예전에 부른 Endless Love를 머레이 캐리와 루터 밴드로스가 다시 불렀죠. 끝없는 사랑의 주제곡 Endless Love. 하이텔로 연민정 씨, 민철호 씨 신청해 주셨죠. 들어보세요.
wherever that river goes, that's where I want to be. Flow, river, flow. Let your waters wash down, take me from this road to some other town. All he wanted was to be free, and that's the way it turned out to be. Flow, river, flow. Let your waters wash down, keep me from this road to some other town. The sugar tree, go where I go, go to the sea, flow.
중랑구 망우일동의 박성환 학생 어떻게 들으셨어요? 고3 생활을 즐겁게 보내고 있다고요? 아주 특이한 분이신데 자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지 라이더 중에서 발라드 오브 이지 라이더 그룹 버즈의 노래였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CD를 헐리우드 영화음악 CD를 또 깜빡 잊고 뽑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물을 두 분께 보내드릴게요. 청주 운천동 한성아파트에 계신 고유진씨 그리고 광주 서구 진월동의 박선희씨께 헐리우드 영화음악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CD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CD를 먼저 뽑는 이유 여러분 잘 아시죠? 뒤에 나오는 얘기가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잘릴까봐 그래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영화 읽기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는 영화평론가 정성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는 지난주에 벌써 예고를 해드렸죠. 무슨 얘기를 했지.
네. 키스로스키에 관한 그 후편입니다.
네.
지난번에 그 앞에 그 키스로스키의 어린 시절과 그리고 대학 시절도 그가 그 데뷔작을 찍고 1970년대를 통과하면서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극영화로 옮겨가기까지의 이야기 그리고 그의 10계명을 준비하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그 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키소스키의 1988년은 일주일에 7일이라는 영화와 함께 당분간 그의 모습을 보기는 어려웠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깐느 영화제의 살인하지 마라. 그 살인에 관한 단편이라고 흔히 영어 제목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네. 원제는 그냥 살인하지 마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늠하지 마라. 두 편의 영화가 등장합니다. 살인하지 마라와 가늠하지 마라는 그 영화판과 그 텔레비전판이 서로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그 가늠하지 마라 같은 경우에는 영화판과 텔레비전판은 완전 반대에 가깝게까지 끝나기도 하는데요.
아, 그래요?
예. 하지만 키로소프키 말에 의하면은 사실은 그 가늠하지 마라의 경우에는 자기는 그 영화판보다는 텔레비전판이 더 원래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라고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마라가 처음 깐느 영화제에 등장했었을 때 수많은 심사위원들을 가장 놀라게 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영화의 촬영이었을 것입니다. 촬영에서 무수한 필터 촬영들이 등장하는데 수많은 촬영기사들은 어떤 필터를 썼길래 도대체 저런 색깔을 낼 수 있단 말인가라고 다들 경탄을 금치 못했었는데 후일 인터뷰를 읽어보니 경탄을 금치 못할 만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 필터 촬영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필터를 끼워서 찍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것은 그 우리나라에서 특히 필터 촬영을 많이 하는 그 정일성 기사님도 네. 마찬가지인데 필터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 오려서 네. 그 장면에 맞게 어떤 부분은 색깔을 넣고 어떤 부분은 빼고 하는 방법들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네. 물론 헐리우드라면 이제 디지털로 다 촬영하여서 모두 빼고 넣고를 멋대로 해서 그야말로 차가운 금속성 화면을 만들어내겠지만은 그러나 동구나 유럽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촬영만으로 찍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일정 정도의 그 경사 각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장면들을 찍을 때 계속 동일한 톤을 유지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찍었을까라고 인터뷰한 본 즉슨 촬영기사 왈 찍기 전에 키에슬롭스키와 모든 장면이 컨티가 거의 다 끝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컨티를 들고 현장에 가서 장면들을 사진으로 다 찍어 갖고 와서 어떤 장소에서 찍을지를 결정해 놓은 다음에 촬영기사는 그 길로 그 렌즈 제작소에 가서 필터를 600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장면을 필터를 넣고 찍는 것이 가능했었던 것은 사실은 다 다른 유형의 필터를 넣고 찍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다른 영화에서라면 정말 그 상상할 수 없었을 일일 텐데요.
키슬롭스키 감독이 항상 그렇게 모든 장면을 계획적으로 만듭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바로 이 10개명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들이 네. 아주 독특한 스타일의 감독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그리고 특히 이 감독의 다큐멘터리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네. 도저히 이런 영화를 찍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할 텐데요. 10개명은 그 크리스토프 피르즈비치와 함께 그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이 시나리오 작업은 그 후로도 계속 이어졌었는데요. 10개명은 10명의 다른 촬영기사와 10명의 다른 스크립과 10명의 다른 조명기사를 데리고 찍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영화가 일정한 톤을 유지할 필요가 처음부터 키슬롭스키는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대신 10편의 영화를 이렇게 찍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것을 그런 방식으로 찍게 되면 톤이 너무 다 다른 톤이 돼가지고 나중에 편집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뭐 10분짜리 단편 영화 정도 찍어보신 분이라면 아마 금방 이해하실 텐데 만약에 친구들이랑 보통 단편 영화를 찍죠. 그런데 장면마다 다른 친구가 와가지고선 사운드 따고 또 편집 그 왔다 갔다 하면서 편집하게 되면 아주 영화가 엉망진창 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신 이 10편의 영화의 사운드와 음악과 편집은 모두 한 사람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10명과 한 사람이라는 그 조화를 맞춰놨는데 사실은 그 키슬롭스키가 이 영화를 찍을 때를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때 폴란드는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던 때였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회주의에 대한 꿈이 모두 날아가고 있어서 그 자본주의는 정신없이 정말 거칠 것 없이 폴란드를 비롯한 온갖 동구 사회로 휩쓸고 있었었고 사람들의 가치관은 땅에 떨어졌고 거리에는 매춘부들이 들끓고 도대체 이 나라가 어찌 될 참인가라고 사람들을 절망시키고 있을 때 영화를 찍는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었습니다. 키슬롭스키는 이 영화를 찍으면서 스케줄이 한 명도 맞는 배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배우들을 갖고 영화 한 편이나 제대로 나올까가 의심스러웠을 만큼 이 영화를 찍던 당시에 폴란드 영화는 찍을 수 있었던 영화가 모두 합쳐서 20편 미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참담한 결과였었는데 그래서 키슬롭스키는 10편을 모두 동시에 스탠바이를 시켜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의 다른 스크립들이 가서 영화를 준비를 해놓고 키에슬롭스키에게 준비되는 곳을 이야기해주면 그곳에 가서 영화를 찍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준비 기간 7년 동안 시나리오와 모든 장소의 헌팅이 끝난 상태에서 1년 반 만에 영화를 모두 촬영을 동시에 해서 동시에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후반 작업 없이 촬영만 집중적으로 해서 1년 반 만에 모두 찍고 그리고 이것을 그러니까 흔히 알려진 대로 한편 찍고 다음 영화 찍고 한편 찍고 다음 영화 찍고 했었다면 키슬롭스키 말인즉슨 이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찍다 보면 이제 내가 찍고 있는 영화가 뭐 6개명인지 7개명인지 2개명인지 도무지 알 수 없어서 도대체 내가 무슨 영화를 찍고 있나라는 혼란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을 피하기 위해서 10편의 영화를 찍어나가면서 배역을 고정시켰습니다. 배역을 고정시켰다는 것은 물론 네. 그 주연 배우를 그 영화의 주연 배우라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10편의 영화 속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직업, 이름, 배우를 모두 고정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10개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6개명에 나왔던 사람이 2개명의 조연으로 등장하고 또 7개명에는 단역으로 등장하는 식으로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죠. 그리고 촬영 현장에서 그 촬영, 영화 촬영 현장에서까지도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역할, 그 배역의 이름으로 부르도록 했다고 합니다.
아, 독특한 방법을 썼네요.
그렇죠. 그럼으로써 서로에 대한 그 혼란을 피한 셈인데 어쩌면 이것은 어쩌면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다큐멘터리적 발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는 그 바르샤바라는 도시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찍는다는 염두에 두고 이 영화를 연출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영화 속의 이름을 부르고 절대 그 배우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엄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특히 이 십계명을 찍는 동안에 키에슬롭스키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 가늠하지 마라를 찍었었던 이야기의 일부분에 대한 얘기는 차마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얘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그 알려진 대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한쪽 아파트에서 또 한쪽 아파트에 사는 여자를 훔쳐보는 한 소년의 이야기죠.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아파트는 존재하지 않죠. 그런 거리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건축 공법상 그러니까 그 아마도 모든 나라에 있어서 네. 이 나라에서 전화 그 이 아파트에서 저 아파트로 그냥 건너 볼 수 있을 정도의 그 거리가 되지 않을 터인데 그래서 할 수 없이 키에슬롭스키는 네. 폐허 직전에 있는 아파트를 구해서 그 여자 아파트는 그쪽으로 정해 놓고 그리고 그 아파트 맞은편에 이른바 촬영 현장에서 얘기할 땐 그 뻘대라고 부르는 건데 그러니까 층층층 쌓아 올라가서 6층까지 쌓아 올려놓고 그 위에 카메라를 올려놓고 그 카메라에 그 카메라의 촬영 기사와 키에슬롭스키 그리고 스크립 세 명이 올라가서 저 안에 있는 아파트를 들여다보면서 이제 촬영을 했는데 당연히 거기에 많은 사람이 올라갈 수 없겠죠. 네.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인근 여관에 가서 사회주의권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던 자본주의 시대가 시작하자마자 들어온 포르노를 틀어놓고서는 낄낄거리고 그들은 보고 있었었고 이 세 사람만이 추운 겨울날 그 높은데 아무 보호막 없이 올라가서 키르소스키는 거기를 들여다보며 마이크에다 대고 저쪽 안에 아파트 안에 들리게 해놓고 그 여자를 향해서 바라다 보며 다리를 좀 더 벌려 다리를 좀 더 벌려 라는 연출 지시를 하면서 감독이란 직업이 좀 속된 표현을 쓰자면 얼마나 후진 직업인지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일주일 동안 그 겨울날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 네.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다시 들려드리는 얘기지만 감독은 결코 폼재기 위한 직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키에슬롭스키의 바로 그 첫 마디로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 키에슬롭스키의 첫 마디 감독은 잘난 체하고 인터뷰나 하고 영화제나 나가면서 온갖 그럴듯한 표정 짓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평생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비가 내리는데도 무거운 조명기를 들고 거리에 나가서 영화를 촬영할 수 있는 열정이 있는 사람만이 이 고된 직업을 택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그 모든 촬영을 끝낸 다음 키에슬롭스키는 편집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영화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편집을 통해서 그 의미가 생겨난 부분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텐데요. 다큐멘터리의 모든 원칙이 그러다시피 사실은 일상생활을 찍어놓고 이 장면과 저 장면을 이렇게 붙이느냐 저렇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것이 사실은 다큐멘터리입니다. 바로 거기서 감독은 자기의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극영화로 갈고 닦은 솜씨를 가진 감독들과 다큐멘터리로 온갖 산전수전을 겪어서 영화를 만드는 감독 사이의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이 끝난 다음에 폴란드는 더 이상 영화를 찍을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키에슬롭스키는 해외에서 작업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십계명의 시나리오를 썼었던 그 PHB 비츠가 이야기하기를 도대체 왜 아직까지 아무도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이었던 자유, 평등, 박애에 관해서는 아무도 만들지 않지라고 물었는 순간 키에슬롭스키는 거기에 대해서 큰 흥미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을 MK2가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이 세 가지 색, 빨강, 하양, 그리고 그 파랑에 관한 영화를 찍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키에슬롭스키가 불어를 한마디도 할 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자기가 해외에 나가서 영화를 찍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자기 자신도 정말 큰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습 삼아서 한편 찍으려고 한 영화가 베로니카의 이중생활입니다. 베로니카의 이중생활의 상당 부분들이 사실은 십계명이나 또는 그 이후에 나온 삼색 장면들과 네, 겹쳐 이상해요. 있거나 또는 네. 일부 장면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사실은 부분적으로 완성도가 몹시 떨어지는 장면들이 있는 것도 케슬롭스키의 아마 그런 대목들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깐느 영화제에서 인터뷰할 때 그에게 질문하기를 어떻게 감독님께서는 이렇게 신비한 색깔을 내십니까로 얘기하자 퉁명스럽게 그거야 촬영에서 같이 찍은 거지 왜 나한테 물어보십니까? 이레느 야코베 연기로 여우주연상을 받았는데 감독상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답인즉슨 열심히 안 찍었으니 열심히 한 사람이 상 받는 건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해서 온갖 저널리스트들로부터 아니 이렇게 무책임하게 대답하는 감독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라고 분개를 자아냈다라고 그해 깐느 영화제에 갔었던 기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였었는데 네. 사실 키스롭스키는 어쩌면 진심으로 얘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키스롭스키를 인터뷰할 때마다 베로니카의 이중생활에 대해서 물을 때마다 사실은 너무 급히 찍어서 생각나는 장면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른 영화로 물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 그의 자서전에서도 그 베로니카 이중생활에 대한 대목이 굉장히 짧습니다. 네. 그러니까
듣는 사람 기죽네요. 습작이 그 정도라면.
그리고 실제로 앞에 그 십계명과 비교해본다면 네. 베로니카 이중생활이 좀 굉장히 매너리즘에 빠진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도 비평가로부터 많이 받았었죠. 그리고 그 후 그는 그 삼색에 착수하게 되었는데요. 투아꿀레 이 삼색 그 프랑스 대혁명을 의미하는 1789년 네. 그 피로 깔아서 인권을 되찾았던 그 시대의 정신이 과연 유럽 통합을 앞둔 지금에도 여전히 유효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갖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색으로 그는 다시 이제 베니스, 베를린, 깐네를 차례로 찾아가게 됩니다. 블루 화이트 레드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블레, 블랑, 후수 이 세 편의 영화는 세 명의 다른 촬영 기사 그러니까 블루는 그 슬라보이그 이드지약과 찍었고 그 다음에 화이트는 에드비그 크로신스키와 찍었고 레드는 뾰트르 수브친스키와 찍었습니다. 이 촬영기사들은 이미 그 5계명, 2계명 그리고 세 번째 계명을 모두 그 같이 작업을 했었던 촬영기사들인데요.
네.
키스롭스키는 이 3색도 역시 10계명 데칼로그와 마찬가지로 연속으로 찍어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1편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줄리가 그 도미니크를 만나게 되죠.
네.
물론 서로 알지는 못하지만
법정에서요?
예, 법정에서 만나게 되죠. 이 장면을 찍은 촬영기사는 2편의 촬영기사가 또 다시 찍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1편과 2편을 같이 찍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1편의 마지막 장면을 찍을 때 이미 2편이 시작되었었던 셈이고 그리고 3편의 마지막 장면에서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줄리아 도미니크 그리고 발렌틴이 모두 한 배에서 만나게 되는 장면이 있죠. 이 장면도 역시 1편 마지막 장면을 찍을 때 모두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상으로 3편까지 모두 만나는 것이 이미 완성돼 있었었고 그래서 처음부터 3편에서 세 사람이 모두 모인다는 걸 염두에 두고 찍어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촬영이 끝난 다음 순서대로 편집해 나갔다고 합니다. 순서대로 편집해 나간 이유는 영화제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키스롭스키는 이 3색을 찍으면서 대부분 우연의 효과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찍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키스롭스키는 이 영화를 찍으면서 몇 가지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아마도 그 FM영화음악실의 홍동식 PD님 말씀에 의하면은 이 영화의 의미가 도대체 뭐였냐라고 계속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하시면서 괴롭히시고 있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키스롭스키의 대답입니다. 제 대답이 아니라요. 이 3색의 일체의 상징이 없으니 그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주시길 바라오며 모든 것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만날 수 있는 사건에 지나지 않으니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 우연히 차에 치였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필연적인 그리고 신적인 운명을 갖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인류 구원적 상징이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키스롭스키는 3색을 찍어 나가면서 블루, 화이트, 레드를 임의적으로 나눠 놓은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렇다고 뭐 블루를 이런 의미, 화이트는 저런 의미, 레드는 또 다른 의미로 찍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세 편의 영화는 모두 자유, 평등, 박애 세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담고 있으며 그러니까 각 편마다 세 가지 주제가 다 동시에 담겨져 있으며 심지어 키스롭스키는 오히려 반문하기를 도대체 자유평등 박애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 그래서 계속 펄럭이는 저 인권의 기치가 서로 다르게 분리하여 이곳의 일상생활 속에 스며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표현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다만 각 이야기를 각자의 시선으로, 그러니까 자유의 시선으로, 평등의 시선, 박의 시선으로 바라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영화들을 좀 지나치게 심각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관객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마음으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 에피소드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줄리가 그 병을 넣는 할머니를 보고, 또 캐롤이 그 병을 넣는 할머니를 바라보고, 마지막 발렌틴이 병을 넣는 할머니를 도와주는 것이 말 그대로 자유평등 박애를 아주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키슬롭스키 자신은 별로 그런 표현을 좋아한다고는 이야기한 적이 없는 것을 본다면 이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과도하게 이 영화의 주제인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 키슬롭스키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 그러한 해석의 덫에 말려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블루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키슬롭스키의 충고를 저는 진지하게 받아들여 그 어떤 것을 분석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키슬롭스키와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블루에는 10가지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들을 풀 자신이 없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대신 풀어주셔서 저에게 편지를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은, 블루는 시작하자마자 교통사고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우연인지 자살 미수인지는 끝까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 영화에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 네 번 사용되고 있는데 페이드라는 것은 원래 시간의 경과를 표현하고자 하는 표현인데도 이 영화 속에서는 시간의 중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번이 다 다른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그 네 번이 어떤 것인지 저에게 일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네 번이었다는 사실조차 기억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실 일은 블루를 비디오로 다시 빌려보는 것입니다.
이 문항은 저희 시간에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르게 해석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악보는 누가 쓴 것인지, 그것이 네. 줄리가 쓴 것인지, 그의 죽은 남편이 쓴 것인지, 진정한 작곡가는 영화 속에서 이야기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영화 속에 정답이 있습니다. 한번 숨은 그림을 찾아보십시오. 네 번째, 전화 끊는 모습만 줄곧 보여주는 줄리의 모습을 보여준 키슬롭스키의 의도는? 다섯 번째, 블루에서 파란 방에서 들고 나간 것이 유일하게 푸른 샹들리에였고 샹들리에를 걸어서 줄리로 보여준 장면이 두 번 있는데 두 번 다른 의미로 찍은 그 진정한 의도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여섯 번째, 새끼쥐를 모두 죽이는 줄리의 의도는 무엇일까? 일곱 번째, 줄리는 올리비를 진정 사랑하는가? 여덟 번째, 줄리는 진정 남편의 숨은 연인을 용서하는 것일까? 왜 줄리의 손의 제스처와 법정에서의 손의 제스처와 화이트에서 법정에서의 도미니크의 손의 제스처가 똑같은 것일까? 아홉 번째, 줄리의 어머니는 이 영화 속에서 왜 나오는 것일까? 하물며 그 배우가 알려지지 않은 배우가 아니라 히로시마 내 사랑의 그 명배우 엠마누엘 리바 인바에는, 게다가 더 나아가 키슬롭스키 자신의 말에 따른다면 엠마누엘 리바와 일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웠다는데 줄리의 어머니로 등장시킨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네. 열 번째, 루실 산드린 줄리의 삼각관계로 이 영화를 읽어낼 수는 없는 것일까? 줄리, 올리비에 그리고 죽은 남편의 삼각관계와 루실 산드린 줄리의 삼각관계는 어떻게 서로 겹치며 차이가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 블루에 관한 10가지 질문입니다. 화이트에 관한 10가지 질문은, 첫 번째 장면이 가방이 돌아가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죠.
네.
가방이 돌아가고 있는 그 회전의 이미지와 무라라는 컨셉트가 이 영화 속에서 어떻게 만나고 있는 것일까가 이 영화의 첫 번째 화두로 그 화면을 열어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카롤은 법정에서 이혼 소송을 당하고 있는데 이 법정 장면이 블루와는 좀 다르게 찍혀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두 장면을 겹쳐놓고 찍었는데 그 겹쳐놓고 찍는 커트의 나누기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자, 이 장면은 왜 1편과 겹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새로 다른 각도에서 새롭게 편집해서 찍었을까? 세 번째, 이 두 번째 이야기는 블루와 레드와는 달리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본 여자의 이야기일까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캐롤이 폴란드로 돌아오고 있고 폴란드로 돌아오면서 촬영기사가 바뀌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자, 세계의 변화가 아주 본질적으로 다른 구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에 대해 유난히 민감한 키슬롭스키 감독으로서는 대단히 의외의 방법인데 도대체 왜 바뀌는 것이며 또 어디서부터 바뀌고 있을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도미니크의 두 번에 걸친 결혼식 장면이 영화 속에서 회상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똑같은 것 같지만 사람이 다릅니다.
다르죠. 네.
서서 축하는 사람들이 다릅니다. 네. 자, 그 다른 배치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영화 속에 보면 그 인물들이 숨은 그림처럼 폴란드와 파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섯 번째, 캐롤의 폴란드에서의 직업이 미용사에서 갱의 보디가드로 바뀌는데 바뀌는 장면을 유심히 보신 다음에 그 이후에 여자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캐롤이 바뀝니다. 그 바뀐 첫 번째 여자를 한번 유심히 봐보십시오. 일곱 번째, 캐롤은 프랑스에서 두 가지를 가져옵니다. 그 두 가지가 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어떤 조각 작품인데 그 작품이 누구 미술품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덟 번째, 화이트는 장르 영화입니다. 무슨 장르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이 영화와 무슨 관계가 있었길래 장르를 택했을지를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아홉 번째, 이것은 큰 차이인데 마지막 장면에 수화를 하면서 영화 끝나고 있죠. 근데 전 세계에서 한국판에만 수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수화를 넣지 않게 돼 있습니다. 영화제에서 살 때도 수화를 넣지 않았었고 베를린에서 살 때도 수화를 넣지 않았었고 파리에서 개봉한 판도 수화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영국에서 개봉한 네. 판도 수화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한국판만 유독 수화가 들어가 있는데 저는 수화가 들어가서 아주 마지막 장면을 망친 케이스가 화이트인데 여러분들 수화 없이 그 장면을 수화를 읽어낼 수 있는 분을 예외로 치고 그 장면을 어떻게 읽어낼 수 있을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 실제로 캐롤의 표정은 수화와 반대 방법으로 표정을 연출했습니다. 자, 그 표정과 수화를 연관지어서 여러분 방법으로 거꾸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열 번째, 화이트에서 전혀 맥락이 닿지 않는 장면이 있는데 집을 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 장면이 그 뒤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집 구하는 장면을 왜 억지로 넣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레드에도 열 가지 질문인데요. 발렌틴의 첫 번째 전화가 실패합니다.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붉은색이 모두 발렌틴이 손 닿는 물건은 모두 붉은색으로 바뀌다시피 하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붉은색의 물건이 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세 번째, 우연히 펼쳐진 법전의 페이지에 있었던 내용이 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영화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노판사의 방에서 갑작스럽게 빠른 속도로 그 후진 트래킹과 전진 트래킹이 네 번 나오는데 그 트래킹이 나온 대목을 찾아보십시오. 다섯 번째, 왜 40년 전의 일이 반복되면서 다시 반복되지 않는가? 가 이 영화 속에 노판사 장르 트랭티냥 속에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패션쇼 장면에서 노판사가 나는 저기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장소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근데 영화 네. 패션쇼가 보여주는 장면 속에 노판사가 있었던 장면이 그 방향과 반대 방향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일곱 번째, 영화에서 끈질기게 일곱이라는 숫자가 반복해서 영화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살아난 사람도 일곱 명이며 깨진 유리창도 일곱 개이며 하면서 일곱 개가 계속 나오는데 그 일곱이라는 숫자를 한번 보십시오. 여덟 번째, 세 명이 다 모이는 장면 중에서 이미 그 제스처들은 앞 영화에서 우리가 그대로 보았던 장면들입니다. 마치 발렌틴의 표정이 그래서 사진이 걸개 사진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그 커다란 사진이 걸려있는 것과 똑같은 제스처로 끝나죠. 마찬가지로 앞에 줄리도 마찬가지이고 도미니크도 마찬가지인데 단 그 표정을 지은 것이 어느 장면인지 블루와 화이트로 거꾸로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아홉 번째, 왜 태풍이었는지에 대한 대답이 화이트에 있다라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찾아보십시오. 열 번째, 레드에서 베르니크의 이중생활에 나온 대사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 대사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베로니카의 이중생활이 여러분들 의외로 쉬운 영화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은 꼭 찾아주십시오. 이 세 편의 영화에 세 가지 색깔이 모두 모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블루에서 예를 들어드린다면 줄리가 나와서 울고 있는 파란색의 루슬이 하얀 옷을 찾아입고 오는데 아이들이 빨간 옷을 입고 일찍 풀장으로 뛰어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과 똑같이 모두 셋이 다 나오는 장면이 화이트에도 있고 레드에도 있습니다. 그 장면이 저는 이 영화 속에 결정적인 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키슬롭스키는 그렇다면 왜 이제 더 이상 영화를 찍지 않는가라는 대답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키슬롭스키는 대답합니다. 실패작을 찍는 것은 자기는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실패작은 얼마든지 찍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영화를 찍고 있는 열정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더 이상 영화를 찍을 용기가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30가지 질문들의 답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키에슬롭스키와의 정신적인 우정이면서 정신적인 경쟁이 될 것입니다.
감독 스스로는 상징적인 의미가 별로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들을 다 풀려면 뭐 영화를 한두 번 봐서는 안 될 것 같네요. 여하튼 오늘 재미있는 말씀 고맙고요. 자, 블루, 화이트, 레드의 분석들 여러분 새롭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곡으로 레드 중에서 첫눈에 빠진 사랑, 지비그니에프 자마촙스키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이동의 김효경 씨 함께 해주시고요. 문선희 생일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Przekonani, że połączyło ich uczucie nagłe. Piękna jest taka pewność, ale niepewność piękniejsza. Sądzą, że skoro nie znali się wcześniej, nic między nimi nigdy się nie działo. A co na to ulice, schody, korytarze, na których mogli się od dawna mijać? Chciałbym ich zapytać, czy nie pamiętają, może w drzwiach obrotowych, kiedyś twarzą w twarz, jakieś przepraszam w ścisku, głos pomyłka w słuchawce. Ale znam ich odpowiedź. Nie, nie pamiętają. Każdy przecież początek to tylko ciąg dalszy. To tylko ciąg dalszy. Już czasu bawił się nimi przypadek, jeszcze nie całkiem gotów zamienić się dla nich w los. Zbliżał ich i oddalał, zabiegał im drogę i tłumiąc chichot odskakiwał w bok. Były znaki, sygnały, cóż z tego, że nieczytelne. Może 3 lata temu, albo w zeszły wtorek, pewien listek przefrunął z ramienia na ramię. Było coś zgubionego, coś podniesionego. Kto wie, czy już nie piłka w zaroślach dzieciństwa. Każdy przecież początek to tylko ciąg dalszy. A księga zdarzeń zawsze otwarta. Były klamki i dzwonki, na których zawczasu dotyk kładł się na dotyk. Walizki obok siebie w przechowalni. Był może pewnej nocy jednakowy sen, natychmiast po zbudzeniu zamazany. Każdy przecież początek to tylko ciąg dalszy, a księga zdarzeń zawsze otwarta w połowie. Każdy przecież początek to tylko ciąg dalszy, a księga zdarzeń zawsze otwarta w połowie. Każdy przecież początek to tylko ciąg dalszy,
a księga zdarzeń zawsze otwarta w połowie. Każdy przecież początek to tylko ciąg dalszy, a księga zdarzeń zawsze otwarta w połowie.